설교 전 광고입니다. 김봉현 목사님 성경공부서 낯설지만 코코넛 여호수아 편이 나왔습니다. 모세의 오경에 이은 역사서 편입니다. 항상 가능성에 멈췄던 언약을 현실로 만든 여호수아 시대. 약속의 땅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배울 계기가 되는 책이길 바랍니다. 주문을 원하시면 나무의 숲 홈페이지 게시판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전화 010-7103-6833으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계시록 5장과 6장 전체를 볼 텐데요. 이따 설교하면서 같이 읽어가기로 하고 이 시간에는 6장 2절 말씀만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 말씀. 오늘 제일 중요한 구절이니까요. 다 한번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시록 5장 6장 원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계시록 설교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계시록을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다음에 계시록 성경책을 읽으실 때 읽어 내려가시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도 되게 크게 작용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 우리한테 가장 낯선 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다가도 막상 계시록은 내가 일독을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서 읽어내려가는 것이지 그 구절들을 읽으면서 은혜받기 어려우실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설교들을 하시면서 유난히 좀 본문들을 많이 볼 거고요. 그래서 이 화법, 이 논법에 좀 익숙해지셔서 나중에는 이 계시록 설교가 올해 많이 지속될 텐데 올해가 지난 다음에는 계시록 좀 편안하게 읽으시면서 은혜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루하시더라도 본문을 좀 보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계시록은 이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일곱 교회는 사실 우리 가운데 계시록이 하고 교회는 그냥 읽어도 될 일반적인 서신다는 느낌이고요. 우리가 아는 계시록은 오히려 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조금 더 집중해 주셨으면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이러는 거 왜 그런지 아시죠? 오늘 지루해요. 중간에 날 버리지 마요. 이 얘기예요. 그렇죠? 시작합시다. 요즘에 선거철이어서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죠. 어떤 프레임 이렇게 많이 합니다. 프레임이 무엇입니까? 어떤 구도 속에서 상대방을 해석하게 하는 거죠. 대상이 그대로 있어도 배경을 바꾸면 그 대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되게 멀쩡한 사람도요. 이상한 프레임을 갖다 씌우면 그 사람 되게 이상해 보이죠. 그리고 별거 아닌 사람도 되게 좋은 프레임을 갖다 붙이면 그 사람 되게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를 할 때 나에겐 좀 멋있어 보이는 하지만 상대방은 좀 초라해 보이는 프레임을 유통시키려고 각 진영에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떤 프레임 속에 설명하고 나를 어떤 프레임에 설명하고 그것들을 더 넓게 깊이 홍보하려고 노력을 하죠. 유권자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프레임 자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 프레임 속에 들어가면 그 말이 무조건 맞아요. 왜요? 그렇게 생각하라고 만들어놓은 틀이니까. 그래서 프레임 속에 들어간 다음에 아, 이 말이 맞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이 생각하라고 시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레임에 들어가서 생각하기보다 프레임이 들어가기 전에 어떤 프레임에서 맞는가를 고민을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선거는 제가 잘 모르고요. 선거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예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선거 기사 보면 많이 느끼시잖아요. 프레임 자체에서 이 사람이 되게 바보스러워 보였다가 저렇게 생각하면 되게 멀쩡해 보이기도 하고 있죠. 근데 나도 그래요. 내가 나를 어떤 프레임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나에 대한 정의가 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를 이미 설정을 해놓으면 거기서 그 생각은 무조건 맞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얘기를 하기 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 얘기하는 그 프레임이 뭔지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능력자다, 무능력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프레임을 쓰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한 사회적 평가라는 프레임을 쓰는 거죠. 그렇죠? 내가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그 프레임을 쓰면 어떻게 돼요? 내가 좋은 평가를 받으면 나를 능력자라고 생각하겠죠. 내가 좋은 평가를 못 받으면 무능력자로 생각하겠죠. 그 프레임을 쓰면 그 정의가 그냥 유통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프레임이 맞습니까? 이 사회가 나를 평가하는 게 맞나요? 사회는 돈과 영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럼 그런 프레임에서는 저도 되게 무능력자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되게 유능한 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제가 뭐 착한 사람이라는 자신감은 없어요. 제가 그래도 또 이쪽 업계에서는 꽤 유능하다고 제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전 그냥 무능력자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되게 잘하는 사람인데 그냥 사회적 프레임, 사회가 나를 어떻게 하는 거로 딱 틀을 짜다 보니까 내가 되게 무능력자처럼 느껴지거나 내가 되게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 않나요? 그럼 그 프레임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를 이런 표현, 태풍을 대비하는 비버라는 걸 이해하고 있어요. 태풍을 대비하는 비버가 뭐예요? 곧 되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그냥 빨리 나뭇가지를 갖다가 내 댐을 맞게 건설을 해놔야 되는 거죠. 비버들이 이렇게 크게 댐을 만들잖아요. 그 프레임이 어떤 프레임이에요? 불안정한 미래라는 프레임을 나를 보는 거죠. 미래가 불안정해. 그럼 네가 지금 뭘 해야겠니? 이 구도에서 딱 보면 난 무조건 뭘 해야 돼요? 난 무조건 미래를 대비해야 돼요. 그렇죠? 뭐 능력자건 무능력자건 다 필요 없고요. 난 무조건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태풍이 오고 있으니까. 그 프레임을 딱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우리는 학교 때는 진학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진학하고는 취업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취업한 다음에 결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결혼 다음에 안정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안정되면 노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죽죠. 그 프레임 맞습니까? 진짜 태풍이 오긴 하는 걸까요? 내가 댐을 만들면 그 댐을 막을 수 있는 거긴 한 건가요? 그렇게 그 태풍 하나를 막는데 그 태풍을 그냥 견디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태풍 하나를 막으려고 하는 것에 내 이런 역량을 다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내가 내 자신이 쓰고 있는 프레임이 어떤 사람은 지구별 여행자를 써요. 난 지구별 여행자. 어떤 책의 제목이죠. 무슨 뜻이에요? 어떤 프레임을 쓰는 거예요? 삶은 아름답고 누려야 되는 것이다. 라는 프레임을 쓰는 거죠. 그렇죠? 지구별 여행자예요. 삶은 아름답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능력자로 나를 비하할 이유도 없죠. 내가 유능하다고 자랑할 이유도 없죠. 미래를 그렇게 대비하지도 않죠. 근데 그게 맞나요? 그렇게 오늘만 누리면서 사는 게? 내 자신 하나만 생각하면서 사는 게? 그 구도를 쓰는 순간 그 사람 되게 개인적이고 쾌락주의적으로 가는데 나쁜 의미에서 쾌락이 아니라 즐겁고 평화롭고 여유 있고 누리면서 사는 게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요? 그게 맞아요. 근데 프레임이 있어요. 몇 개 더 되게 많겠죠. 하나만 더 할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냥 경기 중이라고 생각해요. 운동선수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룰은 문제가 없어요. 룰에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운동선수는 그 룰에 따르는 거예요. 오심도 게임의 일부잖아요. 대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 게임에서 이겨야 하는 거죠. 그렇죠? 경쟁하죠. 근데 정말 맞나요? 우리가 경쟁하는 거 맞아요? 우리 혹시 같이 걷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같이 걷고 있는 건데 나 혼자 막 내가 5cm 앞섰어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닐까요? 내가 난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란 얘기를요 그 프레임 세에 들어가면 되게 확신 있게 얘기해요. 너무 맞아요. 이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오케이. 근데 그 프레임 자체가 맞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별 여행자예요? 우리가 놀다 가면 되는 거예요? 재밌게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면 되는 겁니까? 경쟁에서 이기면 되는 건가요? 내가 어떤 프레임을 쓰고 있는지 스스로 비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선거에서 어떤 쪽에서 유통하는 프레임을 그냥 갖다가 쓰면서 그렇게 말을 계속 반복하면 그 사람이 자기 주관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조정당하는 대중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프레임을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돼. 이건 누구나 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선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선거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프레임이 맞는지 비판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프레임을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나를 평가하고 있는지 계시록은 계속 이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계시록의 메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일곱 교회가 자기 현실을 바라보는 틀이 있었어요. 요한이 그걸 깨고 싶은 게 계시록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예요. 계시록의 대표적인 다섯 가지 주제가 있다면 이것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일곱 교회가 A라는 관점으로 신앙과 인생을 바라봐요. A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자기 신앙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은요. 그 프레임 속에서 어떻습니다, 저떻습니다 하는 그들에게 곧 각각의 대답을 안 해줘요. 왜요? 요한이 보기엔 이 전체 틀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얘들이 잘못된 틀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걸 보면서 계시록이 쓰여진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록을 읽어가시면서 계속 반복되게 아 그들이 어떤 틀을 갖고 있었고 요한은 이 틀을 제시하는구나를 느끼시면서 읽으셔야 계시록을 가장 잘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전제를 좀 가지시고요. 오늘 본문에 들어갑시다.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5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읽고 설명하고 그럴 건데 제가 잘 자주 쓰지 않는 방식이죠. 저는 본문을 길게 잡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버리지 마요. 읽어요. 그리고 같이 합시다. 함께해요. 계시록을 공부하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가장 큰 리스크가 뭔지 알겠죠?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것처럼 지루한 게 없잖아요. 내 두려움이 느껴져? 벌써 이제 몇 번째 반복하는 거야? 시작합시다. 5장 맨 앞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이니 봉하여졌더라. 맨 먼저 뭐가 나와요? 계시록은 그림이라고 했어요.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뭐가 나와요? 두루마리가 나오죠. 그렇죠? 누구의 두루마리?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나오죠. 왕의 두루마리라고 표현해 봅시다. 그럼 왕의 두루마리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칙령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조선시대에 한양에서 왕이 칙서를 써서 부산으로 쏴요. 그럼 파발이 그걸 갖고 막 뛰어가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칙령이 도착했습니다 라고 딱 도착했어요. 이걸 펼쳐서 읽으면 법이 발효되겠죠. 그 부산 땅에. 그렇죠? 근데 이걸 펼치는 사람이 아무나 펼 수 있어요? 없죠. 이걸 펼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펼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없어요. 지금 부재 중이야. 아프셔. 들어 누우셨어. 그럼 이게 왕의 칙령이 도착했는데 이걸 펴요? 못 펴요? 못 펴요. 그분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셔 이걸 펴서 읽으시면 그 사람이 읽기만 하면 발효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법을 정하는 게 아니라 법은 이미 왕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걸 못 읽어요. 그러면은 하루고 이틀이고 사흘이고 나흘이고 이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속 봉인돼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상황이죠. 왕의 칙령은 이미 떨어졌는데 그게 발효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약간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한테 이미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들 각 사람에 대한 아름다운 뜻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뜻이 어떻게 돼 있어? 봉인돼 있는 분이 계시죠. 펼쳐진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뜻은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걸 뭔지는 모르겠어. 저게 펼쳐지질 않은 거예요. 이게 봉인된 상태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세요. 하나님 이 땅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이 펼쳐지지 않았고 봉인되어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그 뒤에 보면은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누가 이걸 뗄 거냐? 누가 이걸 펼칠 거냐? 누가 이 봉인된 일곱 봉인을 띄어야 이게 펼쳐질 텐데 누가 이게 떼기 합당하냐 하는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그 두 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걸 떼서 펼쳐야지 하나님의 뜻이 발현될 텐데 이걸 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그 두 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환상 속에서. 그렇죠? 내가 크게 울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 요한의 눈물이 이해가 되시죠?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려고 칙령이 발효가 됐는데 이게 뜯을 사람이 없어서 이게 발효가 안 된다니까. 칙령이 선포는 됐는데 답답한 노릇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첫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한 분이 또 등장하시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왜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말을 어렵게 하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야? 서로 통용된 이름을 쓰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하세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미를 여러 번 재생산해서 얘기해주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풍성하게 보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처음 읽은 사람한테는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좀 그럴 수 있죠. 그럼 예수님이라고 읽으세요. 내가 말하는데 울지 말라. 예수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떼신다는 거예요.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이게 다 환상이에요. 아시죠? 이걸 스토리로 보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어디 이렇게 숨어 있다가 이제 내 차례 할게 이렇게 등장 웃기잖아. 그런 게 아니라 환상이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모양새는 그럽니다. 그래도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는데 또 이번 어린 양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같은 분이에요.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아시겠죠? 여러분 이미 계시록을 읽는 방법을 이해 드렸어요. 거기서 양 한 마리가 이렇게 죽어가면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막 피를 뚝뚝 흘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역을 감당해서 우리를 구원하셔 구원하신 그 대속자 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미적인 거예요. 그에게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그 눈들이 온 땅에 보내시는 분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일곱 불과 일곱 눈만 보고 당황하지 마세요. 그렇죠? 일곱 불 일곱 눈 이상하잖아. 근데 그 다음에 이미 뭐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했어요. 땅에 보내시는 분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곱 불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죠. 그 왕 대신 그분을 표현하고 일곱 눈은 이미 성령을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함께 서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말을 왜 이렇게 했대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맛이 들리면 이게 맛있어요. 무슨 아 뭐가 있어요? 뭐 이게 쓴바기 같은 것처럼 혹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이게 쓰기만 돼 맛이 들리면 이게 맛있잖아요. 그것처럼 요 표현들도 맛이 들리시면 이 표현이 더 좋아요. 더 많이 와닿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까지는 일단은 스팸을 먹어야 되니까 한 줄을 요약을 해서 드셔야 되는 거야. 아,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서 계시구나로 읽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어린 양이 나아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신지라. 그러니까 쫙 그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하나님에게 딱 그거 주세요 하고 이제 딱 취하신 거예요. 좋잖아. 하나님의 뜻이 이 기록되는데 펼쳐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달라고 딱 받으셨어요. 딱 받으시니까 이제는 난리가 났죠. 너무 좋잖아. 예수님 이제 저걸 필 거 아니야. 얼마나 좋아.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건데.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져. 그것을 취하시니까 두루마리를 팔자리에 취하심에 내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내생물 24장로 이런 건 다다음 주쯤 설명을 할 거예요. 일단 넘어가세요.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그 향은 성도의 기도라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그걸 딱 취하시니까 이제 와 하고 사람들이 뭐래요. 향을 쫙 깔죠. 근데 그 향이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러죠. 무슨 뜻이에요.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게 이제까지 우리가 드렸던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우리가 했던 그 기도를 향기롭게 받으셔서 그걸 이제는 응답해 주시는 거야. 이 두루마리를 펼치는 것에 우리 쪽의 관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용은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그 다음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서 노래 가사가 이제 나와요. 두루마리를 가지고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한 추수와 일찍이 두임을 당하사 각 족속 방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의 피를 사하시고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노래 가사가 나오는데 가사가 쭉 나오면서 가사는 좀 이따 볼게요. 가사가 쭉 나오면서 뭐라 하는 거예요?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분위기 좋잖아요. 그렇죠? 엄청 분위기 좋죠. 5장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쫙 펼쳐져야 되는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여러분들이 매주 하는 주기도문 매주 안 하죠. 우리 좀 할까요? 이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니에요. 근데 그 기도가 지금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맞았는데 땅에서는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게 맞긴 했는데 되질 않았었어. 근데 지금 이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순간이잖아요. 그게 이제 딱 봉인이 뜯겨지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봉인을 뜯겠다고 두루마리를 딱 잡으니까 막 형도들의 기도가 향으로 드려지고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막 이런 장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 이젠 주의 뜻이 딱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분위기 좋잖아요. 그런 장면이에요. 이제 6장으로 갑시다. 이제는 봉인을 떼세요. 봉인을 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우리 봉인을 떼봅시다. 6장에 가면. 내가 봉에 어린 양의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봉인 하나를 뗐어요. 그렇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떼시는데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한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봉인 하나 뗐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흰 말이 있다고 하죠. 그렇죠. 그 탄자가 활과 면류관을 가지고 이기고 또한 이기려고 하는 이 말이 흰색 말이 달려온다고 해요. 의미가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잖아. 뗐더니 흰말이 달려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분위기가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기고 또한 이기려고 해요. 두 번째 떼요.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다른 붉은 말이 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때부터 살짝 이상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흰말까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반가웠어요. 왜 흰색이잖아. 흰색이고 뭐 별로 부정적인 표현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걸 뗐는데 이상한 애가 나와요. 붉은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뭘 하는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땅에서 화평을 제하면서 서로 죽이게 하는 분쟁을 만드는 존재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큰 칼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이 분쟁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데 왜 이런 애가 나오지? 한 명은 잘못 나올 수도 있으니까 세 번째로 가보죠. 세 번째로 인을 떼치니까 뭐가 나와요? 세 번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거울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 생물 사이에서 나오는데 한 데나리에 밀한데 한 데나리에 보리 석되라 또 감람이나 포도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때부터는 한글이야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우리가 음성 언어이기 때문에 읽었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자로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검은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검은 말이면 검은 말. 근데 뭘 갖고 있어요? 저울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저울을 갖고 있는 자가 뭐라고 해요? 한 데나리오의 밀 한 대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한 데나리오 뭔지도 모르고 밀 한 대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한 데나리오는 우리나라 일당 하루 일당 그러니까 8만에서 1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밀이 한 대 이건 딱 그래도 조금 이상하다 싶죠? 10만 원에 밀 한 대만 준다고 생각하기 조금 비싸잖아요. 그렇죠? 보리는 석 대. 보통 쌀 한 가마니 얼마나 하죠? 내가 알기로는 10만 원이 훨씬 안 되는 걸로 알고 내가 생각하는 한 가마니 4kg, 8kg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한 대는 되게 조금이에요. 아시죠? 돼. 아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저울이 정상이 안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뭘 상징하는 거예요? 불의를 상징하죠. 근데 불의를 상징하는데 특별히 뭘 표현하고 있어요? 경제적 불공평으로 불의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 말은 어떤 말이에요? 원래 색깔도 이런 쪽은 그렇잖아요. 시커먼 말이 왔는데 불의의 말이 달려왔단 말이에요. 네 번째 읽을 때니까 청황색 말이 달려왔다네요. 청황색 말이 8절에 나오는데 탄자의 이름은 아예 이름이 사망이래. 설명이 필요 없죠. 이름이 사망이어서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요. 땅의 4분의 1을 건드려도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방식도 다양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 하여튼 뭘 한다는 건 죽인다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렇죠? 이쯤 되면 예수가 보는데 안 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막 되면 안 되는 거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막연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다 읽으시면 여러분들의 결론은 뭐가 돼요? 우리의 결론은 뭐가 돼요? 예수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재림하지 않는 게 최선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뭘 하면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 예수님 이 상태로 우리가 지내고 재림은 한 1000년 뒤에.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죠? 조금 더 봅시다. 말 네 마리가 뛰어나왔어요. 좀 기다려보자. 말은 지나갔으니까 다섯 번째를 뗐어요.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이 말씀을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다섯 번째 인을 뗐더니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복음의 증거로 말미암아 신앙 때문에 죽임당한 영혼들이 우 몰려와요. 그리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의 거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값지어 주지 아니함을 어느 때까지 하시나니까 이러고 있어요. 다섯 번째 인을 뗐더니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알겠어요. 그렇죠? 뗐더니 이렇게 옛날에 억울하게 중임당한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 앞에 떼거지로 몰려나와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라고 얘기했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좀 더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렇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그들에게 흰 두 마리를 주시며 이르되 잠시 동안 쉬어 그들의 동무의 종과 형제를 자기처럼 죽을 자에 그 수가 차이까지 하시더라. 하라 하시더라라고 나와있죠. 그렇죠? 좀 더 참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봉인을 떼니까 분위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여섯 번째 떼줘야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딱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표현이 어두워서. 그렇죠? 이건 좋은 거죠. 사실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근데 언뜻 보면 지구 종말이죠.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천으로 싼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 대풍 흔들리는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이 두루마리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각에서 옮겨지며 임금과 완족들과 장군들과 부유한 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족과 자유인들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과 바위 틈에 숨어서 보좌에 앉으신 얼굴과 그 어린 양의 진노로서 우리를 가려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악한 권세자들이 도망가는 장면이 이제 여섯 번째 인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리고 끝나요. 근데 이것도 뭐 태양이 검어지고 뭐 달이 빨개지고 이렇게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우고 막 산들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왠지 자연재해 같잖아요. 그러니까 싫죠. 예수가 봉인을 안 뗐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느낌을 아세요. 여기에는 오해가 있고 잘못된 의도도 섞여 있습니다. 의미를 봅시다. 여러분 봉인을 뗐어요. 네 마리 튀어나오는 의미가 뭐예요? 네 마리 튀어나오는 의미가. 네 말은 한 장면이에요. 그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봉인을 떼시면. 예수님께서 봉인을 떼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의 흰 말이, 그렇죠? 이 진리와 공의가 하나의 흰 말이 누구와 싸워서 이 죽음과 불의와 불화와 싸워서, 그렇죠? 이 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분쟁과 불의와 죽음과 싸워서 이기고 또한 이기려고 하는 투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우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봉인을 풀면요. 우리가 먼저 벌어지는 일은 뭐예요? 먼저 벌어지는 일은 분쟁이에요. 이상하죠. 좀 더 해보죠. 봅시다. 그럼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패러다임 얘기랑 섞어보죠.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있었는지를 이해하면 이 얘기를 왜 하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있었냐면요. 보물 찾기를 하는 어린아이 같은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이게 자기가 패러다임에서 규정하는 자기 모습이에요. 그럼 그들의 패러다임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내 미래에 숨겨놓으셨다라는 구도로 자기 인생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선물을 내 인생에 숨겨놓으셨어요. 이게 내 인생이고 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구도로 내 인생을 바라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겠어요? 나 자신을 어떻게 규정해요? 보물찾기를 하는 어린아이로 날 규정하죠. 난 하나님께서 아유 어디다가 숨겨놓으셨을까? 도대체 내 남편은 어디다 숨겨놓으신 거야? 이 골목만 돌아가면 나타나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기회를 어디다 담아두신 거야? 내년 가을인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숨겨놓으신 축복이 분명히 있는데 선물이 있는데 그걸 내가 어휴 꽁꽁 숨겨놓으셨네. 내가 보물찾기 하는 마음으로 찾아봐야지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일곱 교회가 이런 마인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일어났어요? 박해가 일어나죠. 내가 평범한 상태에서는 찾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 뭐가 일어나요? 박해가 일어나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아니잖아라는 생각이 들죠.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 왜? 내 프레임에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선물을 숨겨놔야 되는데 이상한 걸 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내 인생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선물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박해가 딱 나타나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과 원망하는 마음 그리고 이젠 내가 믿어왔던 신앙에 대한 흔들림이 이 사람에게 찾아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서 되게 당당해지죠.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저에게 하신 걸 생각해서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빨리 수습하세요. 빨리. 내가 잠깐 안 보고 있을 테니까 싹 정리를 해놓으세요. 어떻게 사람한테 이런 꼴을 보게 해? 이건 아니지. 이게 선물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선물은 두 배로다가 왜? 내 기분도 좀 풀어주셔야 되니까. 이런 마인드로 접근이 되죠.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내가 정말 피해자고 난 다 잘했고 하나님 마치 잘못했다는 듯한 내적 태도를 딱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한 번 더 기회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똑바로 처리를 못하면 그때부터는 아예 신앙에 무관심해지기 시작하죠.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지금 일곱 교회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런 사람은 어떻게 설명해 주길 바래요. 어떻게 설명해 줄 거라고 예상해요. 야 조금만 믿음을 가져봐. 요 언덕만 지나면 진짜 야, 하나님께서 진짜 엄청난 걸 숨겨놔서 그런 거야. 좀만 기다려봐 라고 설명해 주길 바래요. 왜요? 프레임 속에 갇힌 사람은 자기 프레임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요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프레임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감추어져 있다가 그 뜻이 이 세상에 드러나면 여러분 그 뜻이 이 세상에 드러나면 이 세상에 하나님 뜻이 전혀 없다가 그 뜻이 이 세상에 드러나면 가장 먼저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잘못된 것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투쟁의 과정이 먼저 오겠어요? 투쟁의 결과가 먼저 오겠어요? 당연히 과정이 먼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결과가 그냥 온다라고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봉인 때는 작년에 5장에 붐범을 확 시키면서 야 니네가 알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기뻐하고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기뻐하는 건 뭐야? 하나님의 뜻이 예수를 말미암아 이 땅이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기뻐하잖아. 그치? 그럼 예수의 뜻이 이 땅이 이루어진다는 게 뭐니? 평화야? 화평이야? 해결이야? 아니야. 그 첫 단추는 뭐야? 투쟁이지. 싸움이 먼저지. 라고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벌써 분위기 안 좋아진 거 봐. 프랑스 프랑스 혁명 예를 들어볼게요. 혁명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구조로 보기를 바라시냐면요, 보물찾기라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상사회를 꿈꿔서 싸우기 시작한 혁명가가 되기를 바라세요. 오케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은요, 이상세계를 위해서 싸워나가는 혁명가의 모습을 우리가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혁명가라는 단어가 너무 머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뭐 사회주의 혁명을 자꾸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는 혁명, 프랑스 혁명으로 가보죠. 혁명이 뭐예요? 프랑스 혁명의 맨 처음에 어떤 상태입니까? 왕은 원래 있는 거야. 왕은 원래 시민들을 뜯어먹는 거야. 시민들은 왕에게 섬기는 거야. 우리는 몇백 년 동안 그랬어. 아니, 아마 몇천 년 동안 그랬을걸? 그 상태였죠. 뭐예요? 그게 틀렸지만, 그게 틀렸다는 사실 자체가 봉인되어 있는 상태죠. 계시록적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봉인돼서 드러나지도 않는 상태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뭘 깨달아요? 그 당시에 뭘 깨달았어요? 아,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있다. 쟤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다. 시민은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있다. 자유, 평등, 박애, 이런 상상도 안 되는 가치를 깨닫죠. 그렇죠? 그걸 깨달았어요. 그게 어떤 상태예요? 봉인이 풀려진 상태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 상태예요. 그렇죠? 전달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자유, 평등, 박애 세상이 임재합니까? 아니죠. 얘네들이 그 깨달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바스티유 감옥으로 행군해서, 진군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그 감옥을 깨야 혁명이 시작될 거 아니에요. 자유, 평등, 박애, 아, 좋은 얘기야. 이런 세상이 바뀝니까? 아니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서 싸워나갈 때 혁명이 시작되죠. 그렇죠? 그게 한 말과 세 말의 싸움이죠.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계시록적 표현으로는, 혁명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계시록적 표현으로는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혁명이 완수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혁명이 완수되면,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왕이 있었어요. 수천 년 동안 귀족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대로 우리를 뜯어먹는 게 당연했어. 근데 그 하늘과 땅이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렸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건 진짜 하늘과 땅이 뒤집어졌잖아요. 완전 다른 세계가 시작돼서 옛날에 돈 좀 있다, 힘 좀 있다 했던 애가 지금 그 산 아래 가리움을 원하면서 이 새로운 진리 앞에 나를 좀 숨겨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진짜 벌어지잖아요. 그쵸? 이게 계시록적 전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몇천 년 뒤에 벌어질 거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져 나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내가 싸워야죠. 내가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워야 된다는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싸움에서 진다라는 거예요. 자꾸 지금 그 얘기를 일곱 교회 가운데 하는 거예요. 박해가 오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박해가 왜 이상해요? 여러분 선생님 무슨 일을 겪으셨어요? 되게 원망스러우세요? 우린 박해는 아니잖아. 박해가 뭔 줄 알아요 도대체? 야, 우리 이번에 담임 목사님 잡혀가셨대. 그래서 내일 아마 내일 이렇게 사자랑 싸우신대나 뭐 그렇대네. 뭐 표도 판대. 뭐 이렇게 3회라던데 3회 막 이렇게 앞에 1회는 뭐 이렇게 안수 집사님들 세 분이 나오시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뭐 그게 박해예요. 그게 박해예요. 여러분 많이 억울하세요? 하나님 왜 내 인생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게 박해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잡혀갔으면 후임을 뽑아야겠지 뭐 이런 분이 있잖아요. 그땐 또 그리고 후임을 뽑았거든. 예, 담임 목사님이 이번 주에 주중 목요일에 체포되신 관계로 가실 거니까 토요일에 이렇게 경기장에서 행사 있는 건 아시죠? 가서 또 담임 목사님 천국 가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는 또 드려야 되니까 다음 후임을 뽑아야 되는데 외부에서 청빙은 또 저희가 어렵고 저희 교회에 계신 안수 집사님 일곱 분 중에 한 분을 저희가 새로 담임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쳐다보면 그 일곱 사람이 아 그렇구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구나. 날 뽑겠지? 와 대박. 어떻게 돌아다니시는 사도분이라도 모셔서 한 3개월이라도 우리가 임시로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박해예요. 종교적인 이유로 재산을 빼앗기고 종교적인 이유로 자기 직장에서 딸려나가고 핍박을 당하고 공격당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딴 식으로 하시지? 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걱정 마. 우리는 좋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생존기엔 그런 일은 모르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안 생기겠지 뭐. 종교 자유 시대에 얼마나 감사해요. 프랑스 혁명의 유산이에요. 감사한 거예요. 이분들에게 감사하세요. 바스티유 감옥 쫓아가신 분들에게. 그렇죠? 하여튼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잖아요.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한테 잘해준다고 했니? 너를 사용하겠다고 했지? 너를 통해서 주의 일이 일어난다니까? 세상이 바뀔 거야. 네 인생이 바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멀리 갔구나. 아유, 그래요. 돌아옵시다. 혁명, 막 초대교회, 뭐 사자 얘기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관이 없지. 돌아옵시다. 아주 제일 큰 사이즈로 봤다면 제일 작은 사이즈로 한번 볼까요? 제일 작은 사이즈는 뭐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어때요? 은혜 받으시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마음이 딱 생기죠. 그렇죠? 근데 은혜 받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이 막 무슨 전염되는 것처럼 확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장악해서 온전하게 그 마음만 있어요? 아니죠. 그런 마음이 예배 시간에 딱 들었어요. 내가 이런 마음이 생겼어. 그러면 집에 가면 어때? 이 마음과 싸우는 한 99개의 마음이 얘한테 달려들죠.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얘를 죽여버리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얘 입장에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은혜가 내 마음에 왔어. 걔도 참 두려울 거야. 그렇죠? 몇 명째 전사하는데 그걸 또 오는 거야. 그 땅을 또 찾아오잖아요. 이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내렸어요. 그럼 걔는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 한 마리 말이 세 마리 말과 싸워야죠. 그렇죠? 이 한 마리 은혜의 말이 세 마리 말과 싸워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혁명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내 마음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왕을 쫓아내고 주도권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내 마음을 주도했던 악한 마음들과 게으른 마음들과 잘못된 마음들과 이기적인 마음들과 슬픈 마음들과 내가 자기를 스스로 얽매이는 모든 마음들을 뒤집어 엎는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새 마음이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싸울 마음만 먹으면 그 흰 말이 이기고 또한 이기려고 한다. 그 말이 이겨서 네 안에 이전의 마음들이 언제 있었는지 모르게 두루마리처럼 말리게 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는 내가 원래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었고 내가 너무 오랫동안 그런 사람이어서 난 당연히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 내 모습은 난 이래였던 그런 내 모습은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는 것처럼 말려버리고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우리가 뭘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싸우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싸울 생각을 안 하고 99개의 마음이 얘한테 달려드는데 잘해봐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라지면 아 은혜 받아야 별거 없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활을 개선하려는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다이어트 이렇게 하자, 공부 이렇게 하자, 기도 이렇게 하자, 내가 내 생활 이렇게 해보자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었어요. 그 마음을 먹으면 얘를 잡아먹으려고 10개가 달려오잖아요. 피곤하게 왜 그러냐, 살던 대로 살자, 네가 이런 계획을 했다가 실패한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냐, 오늘 그 계획대로 했으니 겁나 피곤한, 이런 게 오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냐 이렇게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달려드는 것들과 이 새로운 계획, 새로운 마음, 내 생활에 대한 새로운 결단이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싸우려고 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싸우신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 생활과 습관들을 두루마리처럼 말아지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 그랬냐는지 없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니까요. 우리 가운데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일곱 교회도 이게 필요했고요. 우리 가운데 이게 필요해요. 계시록은 몇천 년 뒤에 우리는 얼굴도 못 볼 우리 후배들이 그때나 벌어진 일, 그때나 벌어질 비교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인생을 보물찾기라고 생각해서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풀려질 때 한 말과 세 말이 싸우는 그림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머릿속에 이 그림을 그리세요. 오른쪽 위에 펼쳐지는 두루마리, 예수님 보자 이렇게 대충 배경으로 깔고 그리고 거기 흰말이 이렇게 뛰어나오는데 나머지 새 흰말이 나타나고 이런 그림들을 그리란 말이에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난 싸우는 과정 속에 있고 이 싸움은 싸워야 되는 싸움이고 이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 그림을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내가 싸움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그렇죠? 싸움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의사항 한 두 가지만 얘기하고 결론부로 갑시다. 첫 번째, 막 싸우는 이 얘기를 싸워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가끔은 너무 아 그래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과 싸워나가는 거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잘못 그 구도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쌈꾼이 되시는 분이 계세요. 트러블 메이커. 막 그래서 집에 가서도 계속 그래 얘는 이게 문제고 전 저게 문제고 쟨 저게 문제야. 엄마는 이게 문제고 아빠는 저게 문제고 넌 이게 문제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나한테 뭐라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고 있구나 이렇게 덤벼라 이렇게. 직장에 가서도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면서 막 이 직장은 이게 문제고 이 직장은 저게 문제고 아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볼 때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막 이렇게 이 사회에 대해서 계속 이 사회는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막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쌈다 이렇게 막 그래서 쟤는 정말 의로워서 못 해먹겠다 이런. 그러면 싸워야 돼요? 뭐랑 싸워요? 새마리 말이랑 싸우는 거예요. 다른 말이랑 싸우지 마시고 잘못 싸우다 싸우다 보니까 흰색 말이랑 싸우면 안 되잖아요. 싸우다 보면 이분은 예수인가? 야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랑 싸우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지. 뭐랑 싸워요? 죽음, 불의, 사랑 없음과 싸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랑 싸우는? 이 세 가지랑 싸우는 거예요. 이 세 가지랑 싸우는 거. 싸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랑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그러니까는 별로 지엽적인 진리를 가지고 막 여러 군데서 싸움 거시는 분은 사람 죽이는 일을 해요. 그렇죠? 그 지엽적인 공의를 가지고 그렇게 싸움하면 사람 죽이는 일을 하고 관계 깨트리는 일을 하고 그 진리도 사실 진리도 아닌 걸 너무 중요시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공의조차 아니에요, 사실. 근데 본인은 이제 주를 위해 싸운다고 생각하고 그럼 좀 환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랑 싸우는지 되게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뭐랑 싸우는지. 우리가 싸우는 건요. 죽음과 싸워요. 여러분 죽음과 싸우세요. 여러분 죽음과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죽음과 싸우셔야 돼요. 전 뭐 아직 죽을 날이 멀리 있어서. 여러분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거 맞아요? 여러분 안에 생기가 있어요? 죽어있지 않아요? 생기가 있었던 시절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때와 좀 다르지 않으세요? 그때 내가 분명히 뭔가 삶에 생기가 있었는데 내가 살아가고 있었고 살아있었는데 나는 열정도 있었고 소망도 있었는데 지금 그게 죽어있진 않아요? 뭔가 시니컬하게 당위들을 얘기하며 어쩔 수 없이 죽은 거잖아요. 싸우세요. 원래 이 정도 살면 내면은 죽은 상태로 껍데기만 사는 거야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싸우세요. 내 안에 생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생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죽은 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죽은 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죽음의 이유들이 있지만 그 죽음의 이유들과 싸워서 아직 살려내야 되는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 혈과 육의 싸움이라 정사세간 권세자들과의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와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 없음과 싸우셔야 돼요. 냉랭해지셨어요? 메마르세요? 내가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대해요? 다른 사람이 공감이 안 되십니까? 살다 보니 그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싸우세요. 여러분들 사랑 없음과 싸우십시오. 거기 이유들이 있겠죠? 여러분 이유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졌다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그 이유들에게 져서 사랑 없는 사람이 됐다는 게 내가 패배한 거잖아요. 싸우셔요. 다시 이기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세요. 사랑 있는 사람이 되세요. 내게 소중한 사람, 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류의 이상한 나쁜 사람들 말고 이상한 사람들 말고 다 그냥 하하호 하라는 예절 바라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 가운데 중심에 인류애가 있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내 주변 사람에 대한 호의를 갖고 있는 배려 있는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의로우십니까? 세상 여러분한테 불이한 기준들을 가르치죠. 그렇게 하면 더 이익되는 것 같죠. 나아지는 것 같죠. 그래도 괜찮을 것 같죠. 그렇게 해도 재밌죠. 싸우세요 여러분. 스스로 불이하다는 게 여러분 언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지 아십니까? 내가 틀린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게 내 자존감을 얼마나 공격하는지 아세요? 내가 틀리게 사는 게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죄책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불편한 사람이 없습니까? 자기 양심에 사인 받고 사는 것처럼 불편한 게 없어요. 그러면 생명력이 사라지는 쪽으로 당연히 가고요. 마음이 냉랭해지는 쪽으로 당연히 가요. 공의가 무너지면요. 생명력도 무너지고요. 사랑도 무너져요. 이기적인 기준을 세웠고 내가 바르지 않는 기준을 가는데 거기 어떻게 사랑과 생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지키셔야 돼요.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괜히 뭐 사회적 이슈에서 이건 불이다라는 이슈에만 다 껴들어서 막 누구 욕하면서 내가 의롭다는 희열을 느끼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꼬투리 잡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진리를 위해서 내 내면에 사랑을 위해서 생기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진리와 사랑과 생기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 사람이 사회의 진리와 사랑과 생기를 위해서 싸운다? 그거 무조건 이중적인 사람 아니에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최소한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건. 물론 그런 사회적 헌신이 가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내 싸움에서 이기셔야죠. 내 싸움에서. 내 싸움을 싸우면 사회적 싸움도 동일하게 싸워나가는 거죠. 그렇죠? 내 싸움에서 이겨내는 사람은요. 사회적 싸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 내 싸움이 더 쉬워요. 그걸 연습하고 또 사회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뭐와 싸우는지 기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싸움을 싸우십시오. 왜요? 어떤 프레임의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세요. 어떤 프레임의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세요. 맨 처음에 얘기했던 태풍을 대비하는 비법입니까? 지구별 여행자세요? 이상세계를 위해 싸우는 혁명가의 구도로 바라보면요. 지구별 여행자는 도망자고요. 지만 살겠다고 하는. 비버드요. 도망자요. 지만 살겠다고 하는. 둘 사이는 자기 인생에 큰 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혁명가의 관점으로 가면 둘 다 도망자요. 자기 인생만 중요한.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 인생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혁명가의 관점은 뭐냐면요. 진짜 좋은 삶이라고 하는 건 바르게 따뜻하게 생기 있게 살아가면 내가 돈을 많이 벌건 적게 벌건 내가 사회적 영향력이 많건 적건 내 인생의 미래가 불안정하건 불안정하지 않건 내가 제대로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장 건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바르게 사랑하며 생기 있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80점은 이미 넘으신 거예요. 해야 될 건 다 한 거예요 사실. 그 다음은 지엽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게 별로 안 중요해 보이시면 여러분들은 다른 프레임을 쓰시는 거죠. 이 프레임을 쓰세요. 내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싸워나가는 혁명가의 프레임을 쓰세요. 내가 바르게 따뜻하게 생기 있게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의 프레임을 쓰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바꿔요. 그게 여러분들을 바꿔요. 내가 선물찾기, 보물찾기 하는 어린아이 프레임에서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한 거야 신앙이 회복될 것처럼 구조를 갖고 가는 걸로는요. 큰 변화 없어요. 이렇게 큰 그림을 바꾸실 때 이런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 더. 두 번째. 이렇게 자꾸 혁명을 얘기하고 싸움을 얘기하고 막 그러면 아 행복하게 사는 건 이제 쫑난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죠? 아 그래 예수 그리스도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아 내가 주와 함께 전장에 서서 저 감옥을 향해 돌진하는 시민군으로 난 맨 앞에 섰으니까 죽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 난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향해 장렬하게 산화하는 거구나 참 별로다. 이 두 번째 오해를 좀 풀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불편하게 살고 그리스도를 떠나 살면 행복하게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처럼 큰 오해가 없어요. 여러분 프레임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프레임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하건 선택하지 않건 실제 싸움 속에 있어요. 근데 싸움 속에 있는데 난 내가 생각하기에 난 지구별 여행자야. 그래서 내가 싸움을 안 하려고 해. 싸움을 회피해. 싸움이 없다고 생각해.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불이한 기준이 이 사람 들고 계속 들어가겠죠. 왜? 이 사람 필터링하지 않으니까. 즐거운 일이면 다 쳐다보고 다닐 거 아니야. 그럼 기준이 무너진 건 순식간이죠. 왜? 막 지났는데. 즐거우면 되는 친구에게 이상한 기준을 집어넣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이상한 기준이 막 들어가겠죠. 그 와중에 사랑이 유지될까요? 삶의 생기가 유지될까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가요? 그렇지 않죠. 내가 내면의 생기가 점점 말라가고 삶의 기준이 혼란스럽고 그리고 내 관계가 사랑이 아니라 내 이기적인 관계성들을 맺혀갈 때 이 사람 행복할까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하다니까요. 비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미래를 대비하는 것만 중요한 사람한테 가치관을 흔드는 거 얼마나 쉬운 줄 아세요? 그 사람한테 나쁜 일 시키는 거 세상에서 제일 쉬워요. 야, 맞고 틀리고가 뭐가 중요해?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럼 끝이잖아. 이 사람 생각을 바꾸는 게 지구별 여행자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이 사람들 잘못된 가치는 금방 받아들입니다. 세상을 금방 닮아가요. 그 사람의 환경과 처지가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되고요.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금방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 허전하겠죠? 헛헛하겠죠? 공허하겠죠? 난 왜 이렇게 맨날 견디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죠? 인생을 맨날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를 아세요?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계속 무언가를 위해서 내놓고 있는데 난 오는 게 없잖아. 대학 가면 좋을 줄 알고 내가 헌신했는데 대학 가서 오는 게 없잖아. 또 뭔가를 내놓래. 나한테 계속 내놓으라고 하잖아. 괜찮아요. 그러면 웬 나중에 뭘 내밀어? 노후를 내밀어 버린단 말이야. 이러면 지금 죽으란 얘기잖아. 이건 진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잖아. 그때 분노를 아세요?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뭔가 행복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싸움은 이미 벌어졌어요. 싸움이 이미 벌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싸움이 벌어진 상태에서 싸움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불행하게 살아요. 싸움이 이미 벌어졌단 말이에요. 내가 이 싸움을 잘 싸우는 만큼 내가 행복하게 살아요. 내 이 싸움을 잘 싸우는 만큼 내가 편안하게 살아요. 내 생각이 잘 정리된 만큼, 내 정서가 풍요로운 만큼, 내 가운데 사랑이 많이 와서 정서가 풍요로운 만큼, 내 안에 선한 의지, 선한 에너지가 여전히 넘치는 만큼 내가 더 행복하게 산단 말이에요. 내가 싸우는 쪽이 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하늘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재미있는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헌신하는 바람에 내가 정말 고생스럽긴 하지만 가치 있는 삶을 산다? 아니에요. 그게 세상에 속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보셨죠? 재밌어요? 만족스러우세요? 원하는 직장 들어가니까 좋던가요? 괜찮은 사람이니까 연애하니까 다 되던가요? 제일 한가운데 뻥 뚫려 있지 않아요? 난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바른 방향으로 살아갈 때 오는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이 있을 때 삶도 조정되는 거예요. 삶도 정리되고 삶도 풍요로워지고. 이 오해에서부터 걸어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칩시다. 계시록이에요. 오늘 그림 한 장을 소개시켜드렸어요. 멋있는 그림이죠. 마음의 벽에 한쪽에 그려놓으세요. 벽에 한쪽에. 그림 잘 그리신 분 몇 개 그리셔서 밴드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에이 윤아. 말 내 말이. 계시록 이게 좋아요. 설명은 어려웠지만 리마인드는 되게 쉬워요. 말 내 말이만 딱 보면 되잖아요. 아, 난 싸우고 있는 중이구나. 내가 무엇과 싸우는구나. 이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구나. 내가 이 싸움을 싸우기만 하면 두루마리처럼 이제까지 내 모습과 내 세상은 말려서 없어질 거구나. 하나님께 보면 이기게 하실 거구나. 그럼 싸우기만 하면 되는구나. 겁먹지 말자. 싸우자. 도망가면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산다. 하지만 내가 싸우면 이 세상은 두루마리처럼 말려질 것이다. 좋잖아요. 이 그림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놓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 곳이 어딘지 기억해내십시오. 여러분 어디서 도망가셨습니까? 어디서 도망가셨습니까? 여러분들 게으름의 자리에서 싸워야 하는데 도망가셨습니까? 은혜의 자리에서 싸워야 하는데 도망가셨습니까? 사람들의 평가의 자리에서 싸워야 하는데 도망가셨습니까? 전 모르죠.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서 싸워야 되는데 내가 지금 도망왔는지. 내가 사실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을 싸우지 않고 내가 도망당했 있다는 걸 아세요? 거기로 다시 가십시오. 그 싸움을 시작하세요. 그게 아 기도하는 거다. 간단한 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기 미루셨던 분 1년째, 2년째, 3년째 하긴 해야 되는데 미루셨던 분 여러분 그 자리에 가서 싸우세요. 기도가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문제잖아요. 싸우세요. 건강하지 않은 습관과 관계 속에 빠져 계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싸우세요. 싸우세요. 이게 안 좋은 건 아는데 틀린 건 아는데 그러지 말고 싸우세요. 그거 바꾸세요. 그거 바꾸는 게 여러분한테 더 큰 선물이 될 거예요. 뺏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뺏기는 거 아니에요. 주어지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싸우세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짜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안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아예 뒤돌아 서셨어요? 포도나무 뭐 어디 아래에 있는 여우처럼 아 저건 싫을 거야. 아니 뛰세요. 뛰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뛰세요. 물러가지 마세요. 아 안 될 거야. 내가 욕심이지. 아 난 그냥 이 정도 삶을 사는 거지. 아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 아니에요. 거기 밑에 가서 뛰세요. 닿을 때까지 뛰세요. 닿아요 그거. 하나님이 닿는다고 하셨으면 답니다 그거. 그냥 뛰세요. 내가 싸워야 될 자리인데 싸우지 않고 돌아선 자리 있습니까? 그 자리로 돌아갑시다. 그 자리로 돌아가서 거의 버려두고 도망갔던 그 내 칼을 다시 한번 잡고 내가 던져놨던 내 방패를 다시 한번 들고 내가 싸우다가 만 그 싸움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볼 거예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거. 이제까지는 왕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왕이 없다. 이제까지는 난 이런 사람인데 이제부터 난 이런 사람이 아니구나. 이제까지 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부터 난 이렇게 살지 않는구나. 계시록의 가장 유명한 장면 같은 이 인상적인 장면. 여러분 인생에 그 하늘이 이제까지 여러분들을 가리우고 있던 그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걸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향해서 싸워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다시 하죠.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시켜주.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이 마음의 싸움이 가장 첫 단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프레임을 쓰고 계셨다면, 세상의 프레임을 쓰고 계셨다면, 하나님 내가 이제 그거 안 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선하신 뜻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아버지, 제가 싸우기 싫어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인 걸 알면서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하여서 내가 싸움의 자리에서 도망하였습니다. 내가 유능해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힘을 덧입기보다 난 할지 못한다고 그만두었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마음이 없다 해서 내어버렸습니다. 내가 생명으로 회복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메말랐다 해서 멈췄습니다. 아버지, 내가 싸움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싸우고 감당해야 되는 싸움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싸워나갈 때 주님께 분명히 이기게 하신다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도망가 봐야 평생 그 하늘이 나를 따라다니며 그 하늘 밑에 살아가야 되는 걸 내가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싸움으로 그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계시록에 주셨던 그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게 하시고, 제시했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싸워가는 사람들 수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곱 교회 그들의 기대가 얼마나 큰 실망이었는지 제가 다 차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크게 마음이 아팠을지 저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상해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그런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 이제까지 있었던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넘어지는 돌뿌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넘어서 이 어려움에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의미 있게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음을 알고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었던 어떤 어려움들이 내 인생의 규정과 정의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박해와 상관없이 이 교회 가운데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실 걸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믿을 때 응답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포기되었던 작은 싸움들이 다시 한번 시작되길 소원하며,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또 주님과 함께 흰말 옆에 서서 이 잘못된 세상과 싸워가기를 결정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